제목, 규제 시계가 시작되었다. 디지털 자산 컴플라이언스 생존 가이드. 서문. 이 글은 이미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산 배분을 고려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당신은 선전에 있는 테크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일 수도 있고 항저우에서 크로스보더 무역을 하는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특정 토큰의 등락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글로벌 규제가 파편화에서 체계화로 이동할 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컴플라이언스 인식과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 전체 범위는 네 가지 차원을 다룹니다. 글로벌 규제 시계의 동기화 추세, 중국 규제 프레임워크의 3층 구조, 모든 보유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레드라인, 그리고 실행 가능한 7단계 방어 체크리스트. 비교법과 금융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차용하여 공허한 위험 경고가 아니라 실행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핵심 결론은 이렇습니다. 규제는 갑자기 떨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추적 가능한 리듬을 가진 시계입니다. 신호등은 실제 정책이 락지하기 수개월, 어쩌면 수년 전에 이미 켜집니다. 규제 폭풍을 무사히 견뎌낸 사람들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규제 리듬을 읽는 지각 능력과 명확한 컴플라이언스 경계 인식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수동적인 공포를 능동적인 방어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규제 트렌드 인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먼저 글로벌과 중국의 규제 현황과 데이터 규모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네 가지 레드라인과 7단계 행동 가이드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크로스보더 차이와 자주 묻는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핵심 개념을 통독하고 이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레드라인을 하나씩 자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글로벌 규제 시계, 무엇이 동기화되고 있는가? 2023년 4월, 유럽연합은 암호자산 시장 규제, 마이커,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법입니다. EU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라이선스 취득, 자본 요건 준수, 고객 자산 분리를 의무화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발효되어 디지털 자산 규제가 각국의 파편화에서 지역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이커의 영향은 EU 역외에도 미칩니다. EU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모든 플랫폼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EU 표준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23 회계연도에 암호자산 관련 집행조치를 약 46건 제기하여 2022 회계연도 대비 약 30% 증가했습니다. SEC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거듭 강조하여 대다수 암호 토큰은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입장은 거래소의 상장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월 SEC는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는데 이는 10년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규제는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혁신 허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승인 또한 전통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관 진입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아도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6월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사업자 VA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으며 2024년 중반까지 10여 개 기관에 라이선스를 발급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2022년 결제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를 규제하에 두었습니다. 일본은 2023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통된 방향을 공유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그레이존에서 빼내 규칙이 예측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2023년 7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관할권의 규제 속도가 수렴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마이커는 KYC와 자금 세탁 방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고 미국은 증권법 적용을 강조하며 아시아 관할권들은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다르지만 방향은 동일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전통 금융상품과 동등한 규제 체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수년간 규제 차익 거래의 공간이 계속 축소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컴플라이언스 인식을 일찍 구축할수록 규칙이 엄격해질 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규제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시간과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닙니다. 중국의 3층 규제 프레임워크. 중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3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정책 정의입니다. 2013년 중국인민은행과 기타 4개 부처가 비트코인 위험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비트코인이 통화가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2017년 7개 부처가 토큰 발행 융자 위험 방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ICO를 금지했습니다. 2021년 9월 중국인민은행과 10개 부처가 가상화폐 투기 위험의 추가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21년 통지는 가장 권위 있는 정의 문서이며 문구는 과거의 위험 경고에서 명시적 금지로 격상되어 본질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층은 집행 메커니즘입니다. 2021년 통지는 중국인민은행,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융규제에서 형사기소까지 전 체인이 커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국과 공안국은 이에 따라 집행조치를 실시하여 국내 거래소를 폐쇄하고 OTC 거래를 단속하며 관련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공개 보도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많은 지역의 경찰이 수천만에서 수억 위안 규모의 가상화폐 관련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집행의 깊이와 폭은 계속 확대되어 대형 거래소에서 개인 OTC 트레이더까지 커버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사법 판단입니다. 2022년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가상화폐 거래 계약이 무효라는 원칙을 명시했지만 특정 시나리오에서 판단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 보호가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자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 관련 거래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같은 결론을 가리킵니다. 중국 본토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원마다 구체적인 판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원자산 반환을 지지하고 어떤 곳은 계약을 무효로 보고 위험을 분담시켰습니다. 보유 자체와 거래 행위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금지된 것은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즉, 개인 보유는 합법성과 같지 않으며 권장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레이존에 위치합니다. 이 경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후 모든 컴플라이언스 판단의 기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레이존에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색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단지 일시적으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레드라인, 보유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경계. 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우리는 일반 보유자를 위해 네 가지 컴플라이언스 레드라인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레드라인, 국내 플랫폼에서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거래는 금지됩니다. 2021년 통지는 가상화폐와 법정화폐의 교환에 관련된 모든 사업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이러한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플랫폼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내 채널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거래 자체는 법률로 보호되지 않으며 계좌 동결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공개 사례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여러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동결했으며 동결 금액은 수천에서 수십만 위안 범위였습니다. 두 번째 레드라인,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관련 홍보, 토큰 발행, 자금 조달 활동의 실시가 금지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추천하거나 커뮤니티 캠페인을 조직하거나 토큰 발행의 홍일에 참여하면 불법 자금 조달 또는 불법 경영의 법적 레드라인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많은 지역의 법원이 가상화폐 관련 자금 조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금액은 수백만에서 수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위챗 모먼츠의 추천이나 커뮤니티 공유는 특정 조건에서 홍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드라인,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소득은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금지적 입장을 취하지만 해외 채널을 통해 디지털 자산 소득을 얻어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법은 여전히 신고를 요구합니다. 2023년 여러 지역의 세무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세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일부 은행은 대규모 비정상 크로스보더 송금의 플래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신고 디지털 자산소득은 이론상 추징세금과 연체료의 위험에 직면하며 심각한 경우 탈세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제한적이라 해도 세무소급기간은 5년에 달하며 미래의 집행환경은 오늘날과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레드라인, 디지털 자산을 크로스보더 자금 세탁 또는 자본 도피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상화폐의 크로스보더 이전 특성은 자본 도피의 잠재적 도구로 만들지만 이는 정확히 가장 엄격한 규제 영역입니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자금세탁방지법은 모두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고위험으로 라벨링했습니다. 가상화폐를 통해 외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일단 식별되면 거래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기소의 문제입니다. 2023년 여러 지역의 법원이 범죄 수익 은닉 귀장 혐의로 가상화폐 관련 크로스보더 이전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규제 트렌드 신호 등 정책 방향을 조기에 감지하는 방법. 규제는 결코 갑자기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든 중대한 정책 조정 전에 식별 가능한 신호 등이 켜집니다. 핵심은 당신이 지각 메커니즘을 구축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신호원은 공식 협의 문서와 의견 수렴 초안입니다. 중국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의견 수렴을 발표할 때 그것은 보통 공식 정책이 기초 중임을 의미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공식 문서까지의 평균 주기는 약 6에서 12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EU 마이커 규정은 2020년 9월 초안 공개에서 2023년 4월 공식 통과까지 약 31개월이 걸렸지만 업계는 초안 단계에서 방향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원은 고위 규제 당국자의 연설과 회의 의사록입니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또는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의 공개 회의에서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크로스보더 자본 흐름과 같은 키워드가 언급될 때 그것은 보통 다음 정책 방향을 예고합니다. 2021년 9월에 전면 금지 전에 그해 5월에 이미 여러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내몽골이 채굴 사업을 정리하고 중국인민은행이 은행을 소환하여 관련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첫 번째 신호에서 최종 금지까지의 간격은 약 4개월이었습니다. 이 4개월의 창은 지각 메커니즘을 가진 보유자가 대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신호원은 집행조치의 빈도와 규모입니다. 특정 기간에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집행뉴스가 상당히 증가하면 그것은 보통 새로운 정책 강화 라운드가 진행 중임을 의미합니다. 중국 판결문 온라인, 지방공안국 통신, 주요 금융 매체의 보도를 검색하여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가상화폐 관련 사건 수는 2021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이 신호는 2022년 하반기 후속 정책으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판결문 온라인의 가상화폐 관련 판례가 월 1자릿수에서 2자릿수로 뛰었을 때 정책 강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개인 규제 레이더를 구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주 20분간 중국인민은행 정책 섹션,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 공고, CSRC 뉴스, 주요 금융 매체의 디지털 자산 보도를 스캔합니다. 날짜, 출처, 핵심 내용을 기록하는 표에 핵심 정보를 기록합니다. 3개월 후 돌아보면 정책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전자는 운이 필요하고 후자는 규율만 필요합니다. 지각의 창이 길수록 대응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록이 체계적일수록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규제 시계의 바늘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다이얼을 보고 있는지입니다. 리스크 맵, 거래소 붕괴에서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까지. 디지털 자산의 리스크는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훨씬 넘어섭니다. 거래소 리스크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2022년 11월, 세계 3대 암호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붕괴하여 약 80억 달러의 사용자 자산이 며칠 만에 증발했습니다. 연쇄 반응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 영향을 미쳤고 여러 관련 기관의 파산으로 직결되었습니다. FTX 창립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나중에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 일본의 MT, 각스가 약 85만 비트코인, 당시 가치 약 4억 8천만 달러를 해킹당했고 그 사건은 아직도 파산 절차 중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은 완전히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10년의 스팬에 걸쳐 있지만 드러낸 리스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디페깅은 또 다른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2022년 5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러 USD가 미국 달러에서 디페깅되어 1달러에서 1미국 센트 미만으로 떨어졌고 테라 생태계 전체를 함께 파괴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UST의 총 시가총액은 약 180억 달러였고 디페깅 후 일주일 내에 거의 0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4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하여 전체 암호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의 피아트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조차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의 안정성은 안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초 메커니즘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 기반은 시장 기대이며 시장 기대는 하룻밤 사이에 역전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2년 3월, 론인 네트워크 크로스체인 브리지가 공격을 받아 약 6억 2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같은 해 8월, 노매드 브리지가 공격을 받아 약 1억 9천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프로젝트 자체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더라도 기초 기술 취약성이 자산 전손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블록체인 보안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과 크로스체인 브리지 공격으로 인한 총 손실이 3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일견 안전해 보이는 코드 감사 보고서 뒤에는 발동을 기다리는 미발견 제로데이 취약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유자에게 있어 이 사례들로부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든 자산을 단일 거래소에 두지 마라. 모든 포지션을 단일 스테이블 코인에 걸지 마라.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의 중요성 간과하지 마라. 분산 보관, 정기 점검, 콜드 월렛 백업. 이 간사 번거로운 단계들이 극단적 사건 발생 시 당신의 전 방어선입니다. 결국, FTX 붕괴 24시간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래소 중 하나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UST 디페깅 48시간 전, 그것은 아직 시가총액 3위의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리스크는 평상시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극단적 순간에만 현실화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순간이 도래하기 전에 분산하는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생존 가이드 7단계 방어 체크리스트.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행 가능한 7단계 방어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단계, 디지털 자산 보유를 정리합니다. 토큰 종류, 수량, 보관 위치, 거래소, 핫월렛, 콜드월렛, 취득 채널, 시기를 포함합니다. 이 목록은 오프라인에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모든 후속 단계의 기초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암호화된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매주 확인하며 변경 후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것과 보관 위치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어떤 컴플라이언스 조치도 출발점이 없습니다. 2단계, 취득 채널이 4가지 레드라인 내에 있는지 검증합니다. 국내 플랫폼이나 OTC 채널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러한 작동을 중단하고 법적 리스크를 평가할 것을 권합니다. 해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으로 취득한 경우 완전한 거래 증빙과 온체인 기록을 보관합니다. 증빙의 완성도가 보호가 제한적이라 해도 분쟁 시 받을 수 있는 보호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모든 거래의 스크린샷, 이체 기록, 이메일 확인은 아카이브해야 합니다. 법률의 세계에서 기록이 없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것과 등가입니다. 3단계, 주요 자산을 자체 관리 월렛, 이에 하드웨어 월렛으로 이전하고 거래소에는 최소 필요 거래 포지션만 남깁니다. 거래소는 상대방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산을 거래소에 두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 키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FTX의 교훈은 최상위 거래소도 단 일주일 만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의 80% 이상을 하드웨어 콜드 월렛으로 이전하고 이모닉을 오프라인에 손글씨로 적어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보관할 것을 권합니다. 거래소는 단기 거래를 위한 소액 포지션만 유지해야 합니다. 4단계, 세무 원장을 구축합니다. 모든 거래의 날짜, 토큰 종류, 수량, 피아트 가치, 손익을 기록합니다. 현재 관할권이 과세를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 이 원장은 미래의 정책이 락지했을 때의 컴플라이언스 증빙이 될 것입니다. 월별로 정리하고 연간으로 요약합니다. 완전한 원장은 잠재적 세무 리스크를 입증 불가능에서 완전 추적 가능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무 소급 기간은 보통 5년이며 이는 오늘의 거래 기록이 5년 후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원장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5단계, 규제 신호 모니터링을 구성합니다. 이전장의 방법에 따라 매주 공식 채널과 주요 미디어를 스캔하고 핵심 신호를 기록합니다. RSS 피드나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것을 권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정책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도래할 때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책 발표 당일에야 뉴스를 접하게 된다면 대응창은 48시간 미만일 수 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방향을 감지한다면 차분하게 정리할 수개월의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6단계, 긴급 출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책이 갑자기 강화될 경우 48시간 내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콜드월렛은 백업되어 있습니까? 니모닉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은 매우 상세할 필요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한번 리허설에 두어야 합니다. 2021년 9월 금지는 공포에서 지방 집행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하지 못해 허둥지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래소 서비스 중단, OTC 동결, 은행 조회. 미리 리허설하는 것은 자신에게 시간 보험을 사는 것입니다. 7단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매분기 1시간씩 보유, 원장, 모니터링 기록, 긴급 계획을 재검토합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는 변화가 매우 빠르며 6개월 전의 모범 사례는 이미 구식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 업데이트가 유일한 장기 컴플라이언스 전략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유지의 지속적 습관입니다. 모든 중대한 업계 이벤트, 거래소 붕괴, 신규 규제, 스테이블 코인 디페깅 후에 추가 검토 및 조정을 즉시 트리거해야 합니다. 경계를 유지하고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라. 이 세 가지가 디지털 자산에서 장기 생존을 위한 기본 기술입니다. 크로스보더 관점, 관할권별 디지털 자산 처우 차이. 크로스보더 생활이나 업무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관할권별 디지털 자산 처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통화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하며 보유 중의 가치 상승은 매각 시 자본 이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 보유, 1년 초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약 0에서 20%로 과세됩니다. 단기 보유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최대 37%까지 가능합니다. 미국 국세청은 2019년에 명확한 가상 세무 지침을 발표했고 2022년에 Q&A 스타일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교환, 심지어 가상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까지 모두 과세 대상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암호자산을 법적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킨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7년 자금결제법 개정 후 가상화폐 교환업은 등록 제도하에 놓였습니다. 개인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누진세율은 15에서 55%입니다. 55%의 최고 세율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일본 투자자들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세율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2023년 개혁 후 장기 보유된 가상화폐에 대해 일정 세제 혜택이 시행되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거래소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여 여러 시정 명령과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비교적 관대하지만 규율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의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지만 개인 보유나 거래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가상화폐 거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많은 암호기업의 등록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무법지대가 아닙니다. 금융관리국은 소매 투자자의 레버리지 거래와 홍일 활동을 엄격히 관리하여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비규율 플랫폼에 대해 경고와 제재를 여러 차례 발령했습니다. 관대함은 묵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는 명확하게 유지됩니다. 한국은 2023년 7월 가상자산 사용자 보호법을 시행하여 거래소의 실명 인증, 고객 자산 분리 보관, 보험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가상화폐 거래 이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은 전면 금지되지만 개인 보유의 법적 지위는 그레이 존에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보유자는 다른 국가의 당신 자산이 다른 법률과 다른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관할권에서 하나의 인식으로 자산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사고방식으로 모두를 지배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각 관할권에는 고유한 법적 논리와 집행 리듬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중국 본토에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답변, 현재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유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국내 거래, 교환, 토큰 발행, 관련 홍일 활동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유 자체는 권장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레이 존에 위치합니다. 다음 단계, 자산 취득 채널이 국내 플랫폼이나 OTC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문서화하며 보유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세요. 자산 출처의 증거로 완전한 온체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질문, 거래소가 붕괴하면 자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답변, 자산 보관 방법과 소재지 관할권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 국내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외 컴플라이언스 플랫폼을 사용한 경우 보험기금이나 파산 청산 절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과정이 길어집니다. MT, 각스 청산은 2014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단계, 즉시 주요 자산을 자체 관리 하드웨어 월렛으로 이전하고 거래소에는 최소 거래 포지션만 남기세요. 콜드 월렛 니모닉에 오프라인 백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이 필요합니까? 답변, 법률을 제정한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세금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입장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해외에서 취득한 자산의 소득은 이론상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한국 등은 모두 가상화폐 세금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단계, 거래 원장을 구축하고 모든 거래의 날짜, 토큰 종류, 수량, 피아트 가치, 손익을 기록합니다. 월별로 정리하고 연간으로 요약합니다. 현재 과세되지 않더라도 미래의 정책이 락지했을 때 완전한 증빙을 갖게 됩니다. 질문,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합니까? 답변, 절대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기초 연동 메커니즘에 달려 있습니다. USDC와 같은 피아트 준비금형 스테이블 코인은 리스크가 비교적 낮지만 발행자의 신용에 의존합니다. 붕괴한 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매우 높은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2022년 UST 디페깅 사건에서 약 18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거의 0이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행자의 감사 보고서와 준비금 증명서를 확인하고 감사되지 않았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스테이블 코인 보유를 피하세요. 서로 다른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을 분산 보유하면 단일 출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규제 신호는 보통 얼마나 미리 나타납니까? 답변,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중대한 정책의 락지 전에는 보통 6에서 12개월의 신호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 문서, 규제 당국자 연설, 집행 빈도 증가는 모두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2021년 9월 전면 금지 전에 신호는 그해 5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단계, 매주 20분간 중국인민은행,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 CSRC 웹사이트 및 주요 금융 매체의 디지털 자산 보도를 스캔합니다. 핵심 정보를 표에 기록합니다. 3개월 후 돌아보면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파악됩니다. 질문, 여러 관할권에 걸친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답변, 각 관할권에는 다른 법률과 세금 규칙이 있어 카테고리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자본 이득세로 처리하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최대 55%, 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국은 20%입니다. 다음 단계, 자산을 보유한 각 관할권을 나열하고 현지 가상화폐 법률과 세금 규칙을 하나씩 조회하세요. 여러 관할권이 관련된 복잡한 상황의 경우 크로스보더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세무 고문과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모든 관할권에서 같은 규칙으로 자산을 관리하지 마십시오. 규제자는 길의 끝이 아니라 이정표이다.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불확실한 시대에 더 멀리 걸을 수 있다.